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죄악 가운데 한 가지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그것은 불신앙이었습니다. 불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존재를 부인한다는 것이죠. 또한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분 뜻대로 살기를 원치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점점점 주먹들을 하다가 타락해서 우상을 섬긴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섬기게 되고, 그 다음에 금수를 섬기게 되고, 나중에는 버러지도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두 번째 죄악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보니까 오늘은 불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의. 이 불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범하는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가운데 5계명부터 십계명까지 해당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이웃과의 사랑도 없는 것을, 그것이 바로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불신앙이 있고 불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자들에게 어떻게 진노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멸절이고 하나는 방치입니다. 멸절은 어떤 것입니까? 말 그대로 완전히 멸하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죠? 요즘 같은 재앙이죠. 뭐가 있었습니까? 재앙 내린 것이. 사람 죽는 것도 있었죠, 그죠? 홍수도 있었죠? 기근도 있었죠? 흑암도 있었습니다. 벌레가 끼는 것도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에 더 보한다면 지진이라는 것이 있고, 쓰나미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통해서 전쟁이 나게 만들고 피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죠?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에게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뭡니까?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방치,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이 나옵니다. 24절, 26절, 28절 보시면 세 번에 걸쳐서 뭐가 합니까?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뒀다. 무서운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면 결국은 그들도 돌아갈 것은 마을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회가 있을 때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나쁜 거 시키겠습니까? 도둑질하고 시키고 살인하고 시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시키고 얘기합니다. 근데 자녀 듣지 않습니다. 근데 말을 하죠. 권면도 합니다. 때로는 못하게 하고 때로는 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부모님이 어떡합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여러분, 이게 좋은 것입니까? 아니,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포기. 이제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으시고, 그래, 너 멋대로 하다가 너 결국으로 망해라. 그 소리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무서운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지만 또안 믿는 분들도 얘기합니다. 참 세상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왜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악한 방법으로 떼돈 벌고 저렇게 떵떵거리며 사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욕은 합니다. 그죠? 근데 어떤 분은 한편으로 부러워하는 것도 있어요. 왜요? 그들이 그렇게 잘못해서 번 돈을 가지고 비싼 집, 비싼 차, 비싼 옷, 펑펑 쓰니까 부러운 거죠. 그죠? 그럼 그거 불할 거 아닙니다. 그죠? 눈에 보기에 잠시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내버려뒀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래, 놔둔다는 것입니다. 그냥 죄악 가운데 그냥 내버려뒀다가 너 마지막에 망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그들을 불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성경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눈에 보이는 거 보면 부러울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죄악인 사람들을 결코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 가운데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잉거솔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무신론에 대해서 열변을 토합니다. 열매를 타다가 또 갑자기 열받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계를 풀더니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부터 5분 동안 신에 대해서 모욕할 텐데, 그럼 보십시오. 그러면서 5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저주로 신에 대해서 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5분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무런 이상이 없죠. 예전에 자기가 강상 위에서 서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득이해서 사람들이 이게 외칩니다. 여러분 보셨죠? 내가 5분 동안 신을 저주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아무런 탈 없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이 계시한다는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라고 외쳤다는 거죠. 그랬더니 많은 무리 가운데서 저 뒤에 있던 한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히 당신의 연설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겪어보건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작을 할 때는 결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나를 징계하셨고 나를 때리셨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당신은 하나님을 그 신을 그렇게 욕하면서도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이라는 확신밖에 내게는 들지 않습니다. 말 되는 소리죠, 그죠? 하나님을 저주하고도 욕하고도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고 당신은 그냥 내버려 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정확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래 네 마음대로 하다가 내버려 뒀다가 마지막에 그대로 심판받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는데 세 군데에서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세 군데에서 첫 번째로 보니까 24절 25절 말씀 가운데 더러운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 더러운 가운데. 그들이 왜 더러운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앞에 말씀 보시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 내 마음대로 살아봐봐. 그 더러운 곳에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더러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죄하고 있는 모든 바람직하지 않은 부적절한 성적인 행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적인 행위. 하나님께서 성을 주신 것은 오직 부부, 한 아내와 한 남편에게 주신 것이 아주 성적인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주 마귀가 교묘하게 바꿔버린 것이죠. 그렇죠? 축복이 아니요 아주 저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배우자 이외에 육체적으로 부적절한 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러움에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오늘날 습관적으로 나가서 음란하고 가늠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사람이 물질의 노예로 살다가 물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업하다가 사업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권력에 사로잡혀서 권력 추구하다가 잘못되어서 감옥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닙니다. 성적으로 하다가 잘못된 이런 수치는요 더 큰 수치입니다. 본인뿐만 아니고 자기 주변의 가족들에게도 모두에게 다 수치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 너 정욕대로 너 마음대로 해봐 더러운 곳에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요 얼마나 많은 성적으로 타락한 것인지 모릅니다. 성매매라는 것이 성인 매매가 되는 것이 상품화됐습니다. 그렇죠? 성매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이가 점점 젊어집니다. 미성년자뿐만 아니고 요즘은 아주 초등학생 이런 애들도 성에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조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러시아 문학의 거장 가운데 한 사람인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신이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확신만 한다면 하지 못할 것이 없다. 아, 신이 없다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나마 조금이라도 양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나쁜 일 하면서도 마음이 찔리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다가 한번 맞지? 이런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꾸 반복되다 보면요. 그런 것도 생각도 안 듭니다. 이제는 뭐 아이, 아무도 괜찮네. 점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내버려 두는 것이요 자기들이 안 들켰다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뒀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들키는 게 낫다는 것이죠. 근데 들키지 않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착각 속에 사는 것이죠. 성적인 타락은 젊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보시면 나이가 들수록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젊었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만나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권력도 쥐었습니다. 기반도 탄탄합니다. 나라도 부흥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딴 데로 눈을 돌리다가 결국 그 인생 폐망기로 들어가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이 한참 전성기 때 썼던 것이 잠언입니다.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교훈들이 들어있습니까? 그러나 그가 타락하고 마지막 썼던 전도서 보십시오. 얼마나 비관적인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서 뭘 할까?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여전히 추한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또 존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뭐 아시겠어?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성경지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해도 괜찮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그 시간의 말로 지금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그 기간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괜찮네 하다 보니까 점점점 제약에 빠져서 결국은 돌아오지 못할 것까지 가는 것이랍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가늠, 집단 성회, 일부 다처제 이런 것들은 본능인데 이 본능이 우상 숭배의 일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이지 그 외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이 있다면 전부 다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보시면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십니다. 거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Separation,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고 죄와 구별되는 것이죠. 음란과 구별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뭡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더러운 것에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6절과 27절 말씀 보니까 동성애에 내버려 두신다고 되어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본능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황금 만능주의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쾌락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이 상품화되는 그런 사회를 점점 만들어갑니다. 80년대 제5광옥 전도하는 것 들으면서 한 것이 3S라는 것입니다. 3S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S를 세 개로 시작했습니다. 스포츠, 그 다음에 스크린, 영화입니다.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섹스, 성에 돌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3S입니다. 그리고 성적인 타락이 극치에 달하면 나타나는 것이 뭔가? 바로 동성연애입니다. 이성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동성끼리 서로 실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순리대로 쓸 것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순리가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되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거꾸로 돼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바꿨다고요? 사탄이 바꿨다는 것입니다. 이 동성연애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것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혹시나?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롯이 소돔에 살고 있을 때 두 천사가 그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롯이 그 천사를 잘 대접했습니다. 잘 대접할 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랍니까? 시비를 걸죠. 네 집에 온 사람 두 사람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라는 것이죠. 왜 달라고 그랬습니까? 상관한다죠. 상관. 상관하는 게 뭡니까? 성적으로 관계를 갖겠다는 것입니다. 상관이라는 단어가 그 뜻입니다. 성적으로 관계를 갖대요. 그럼 찾아온 사람들이 뭔가 그 동네에 사는 노소,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다 찾아와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유황불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죠. 소돔이란 장소에서 영어에 소도마이트가 나왔어요. 소도마이트. 뭔 뜻인지 아십니까? 동성애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 그 소돔이라는 곳 때문에 그 단어 때문에 소돔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미 동성애가 판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단어에서 소돔마이트 동성애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17절 말씀 보면 미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미동. 아름다운 남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 뜻입니까? 미동이 뭔지입니까? 이 미동이라는 단어는 원래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성전에서 공식적으로 성매매하는 남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얘기하면 남자 청년. 남창이죠, 남창. 성경에 다른 말로 남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색한다는 거죠, 남색. 그것이 미동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는 신입니다. 신이 없다고 해도 문제가 생기는데 자기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되면 이제는 자기 아내를 수없이 많이 둡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여자한테 관심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동성 남자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로마 황제 15명 가운데 14명이 동성 연애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신으로 추억했던 로마의 철학자들도 대다수가 동성연애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점점 동성애자들의 천국으로 변화되고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칠이 있죠. 국칠. 하늘 합방된 데가 국칠이라고 말합니다. 나라의 슬픈 일이라는 거죠. 슬픈 날입니다. 그렇죠? 미국에도 국칠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오바마가 동성애를 합법화시킨 날이 그날의 국칠입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2015년 6월 26일입니다. 대법원에서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니고 두 사람만 있으면 결혼 오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국칙입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동성연애자 숫자를 적게는 전체 인구의 10%, 많게는 15%로 잡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동성애자의 95%가 다 화이트, 백인들입니다. 이렇게 동성연애한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특히 대통령도 유세 때가 되면 이 동성애자를 표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들에게 환심을 사는 합법화시키는 그런 연설을 자주 했습니다. 루이세크 사건으로 유명했던 클린턴이 선거시할 때 뭐라고 아십니까?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군대에 동성애자들 허락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허락됐습니다. 지금 허락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깨끗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전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1977년도에 영국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레즈비안을 성직자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 보니까 미국의 제일 큰 장로교 교단 PCUS에서 동성애자, 동성 성직자 괜찮다고 허락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인물이 시끄러우니까 눈치 보인다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새로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날 들어보셨습니까? LGBT 교회란 교단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LGBT. L은 레즈비언, G는 게이, B는 바이섹슈얼, T는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많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LGBT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건 전부 다 동성애에 가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를 이름 팔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침례교, 남침례교는 아직도 보수적으로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 죄라는 것입니다.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 하는 것도 괜찮고, 동성애 주관해서 결혼식 하는 주관하는 것도 괜찮고, 더 나아가서 동성애자를 성격적으로 서는 것도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죠? 이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 캐톨릭 철치에서는 동성애자를 아직까지 성적으로 세우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성적으로 타락해서 동성끼리 하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지 모릅니다. 섹슈얼 어비지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 오늘 미국 가정, 아버지가 둘, 엄마가 둘인 집안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거기 있는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아, 엄마 둘도 괜찮은 거죠. 아버지 둘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 틀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괜찮대요. 라이프 스타일이 틀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자식들 공립학교 잘 안 보내는 거죠. 그렇죠? 이상한 가르치니까. 그래서 사례밖에 모른다는 것이죠. 또 부모님 가운데 자기는 교회에 나가지 않지만 자식들은 썬더스쿨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요? 바르게 그래도 가르쳐주니까 교회 가면. 그래도. 그래서 보내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든 학교든 가정이든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에 두기 싫은 자들에게 그래 너희 마음대로 해봐 라고 동성애를 하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내버려 뒀어요.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보응, 나쁜 결과를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가정이 깨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뭡니까? 동생을 통해서 병이 걸린 것이죠. 어떤 병입니까? 에이즈입니다. 에이즈. 에이즈가 뭐였습니까? Acquired Immunization Deficiency Syndrome. 후천성 면역 결핍증입니다. 이거 걸리면 거의 다 죽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또 많은 백신들이 나와가지고 또 오래 버티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병이 걸리면 거의 다 죽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 그걸 보고 이 에이즈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다 살았다. 그렇게 봤다는 거죠. 에이즈가. 아이고, 이제 다 살았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물론, 수혈을 잘못해서 억울하게 이 병에 걸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성을 바로 쓰지, 순례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희가 이미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다고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들 사항은 동성연애는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세율법 보시면 레위기 20장 13절에 보시면 동성연애한 사람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 이 동성연애한 사람들은 용서가 안 되는구나. 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 와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런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구절 말씀 보시면 여기 너희 중에 이런 자들이 누군가? 음란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 있다, 용서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버리고 저 나쁜 거니까 정죄해서 우리와 교제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기회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세계 인구의 10%가 에이즈에 걸려서 죽을 것이라고 이미 예언된 것이 나옵니다. 온 세계 지금 73억입니다. 10%면요 7억 3천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에이즈에 걸려서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이 그래 너희 마음대로 해봐라 내어버려 들은 곳에 이 동성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 무서운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28절부터 마지막 절 보시니까 죄악 가운데 내어버려 두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이하에 나오는 보시면 거기에 무려 21가지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것을 갖다가 악덕의 목록이라고 말합니다. Catalog of Vices라고 얘기합니다. 21가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게 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악한 것에 그냥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럼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죄악들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저희들도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완전히 죄의 뿌리가 다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 죄악의 뿌리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쑥불쑥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몇 가지 보겠습니다. 불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의롭지 못한 행위입니다. 추앙한 것은 극단적으로 아주 사악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지칠 줄 모르는 욕심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남을 해코지하고자 하는 마음인 것이죠. 악독이라는 것은 남을 향한 마음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점점 강한 충동을 느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능욕은 남만이 최고하기 때문에 남은 무시하고 깔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매하다는 것은 지각과 분별기 없이 요즘 얘기하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약함은 하나님 약속이든 사람과 약속이든 약속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지키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정함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죠. 자기밖에 모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자비하다는 것은 잔인하고 냉혹하다는 것입니다. 이 21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 믿는 사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32절에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뭡니까? 이같이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행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뭡니까? 그렇게 한 사람들도 괜찮다고 덮어둔다는 것입니다. 두드러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서 끝이는 것이 아니고 남까지 이런 악을 행할 수 있도록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죄악의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죄는 자라고 죄는 전염됩니다. 아시죠? 그렇죠? 욕심이 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자란다고 장성한 즉 사망까지 간다고 됐다는 것입니다. 죄는 자랍니다. 그리고 오염되어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이 그겁니다. 그죠? 자기 행할 뿐만 아니고 남까지도 야 이거 괜찮아라고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안 하면 뭡니까? 아 그런 것도 못해. 사람 째째하게 해도 괜찮아.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물귀신 자기 혼자만 많은 것이 아니고 더불어 많아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의 무서운 것이 그런 것이죠. 그럼 빛이 안 들면요 땅이 축축하게 되죠. 그죠? 축축하게 되면 곰팡이 끼고 병균들이 생깁니다. 병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빛을 마음에 받들기 싫은 사람들은 늘 어둡기 때문에 늘 이런 것들을 그냥 마음에 끌낀도 없이 그냥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나를 마음에 두기 싫어하냐? 너희 마음대로 해봐라. 살아.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이 달라지면 그런 것이 불쑥불쑥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교만한 것이 있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있죠. 그죠? 시기하고 수근수근대고 비방하고 교만한 것이 있죠. 그죠? 그리고 압을 동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죠? 쉽게 나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에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저는 두 가지라고 봤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까? 여전히 부족한데 왜 찬송해야 됩니까? 그분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부족합니까? 아직도 마음속에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래 너는 그런데 네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그렇다고 덮어두마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분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내버려 둔다는 것은 버린 자식이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결코 그냥 내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징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저자가 말한 게 그거죠. 사랑하는 자는 다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하라고 돼. 버린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때로는 크게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면 그분께 찬송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죄를 짓고도 야 하나님 모르시나 보다 이거 괜찮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착각입니다. 죄를 졌을 때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 내가 알고 있다 지금 네가 네 입으로 다시 돌아올 때다 기회 준다 이런 경고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분이 몰라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부모가 되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식 때 부모님께 얼마나 많이 거짓말 했겠습니까? 그렇죠? 삥땅도 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부모님이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알고 계신데 그냥 봐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분? 지금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시편 34편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함이 없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찾아요. 쉽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 앞에서 넘어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도 하나님은 안 찾는다는 거죠. 찾아야 되는데 찾아야 부족함이 없는데 그죠? 안 찾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다가 하다 하다 제일 마지막에 안 되면 일은 커졌고 서도 막심할 때 그때 가서 겨우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미리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노력합니다.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거 참 많습니다. 해야지 해야지 하는데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어떻게 됩니까?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남아있기 때문에 늘 빛 대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해를 바라보는 해바라기에 있는 것처럼 주님 바라보는 주바라기의 삶이 될 때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치고 우리가 빛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 밝은 데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되게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고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게 하기 전까지 미리 돌아가시고 엎드리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다시 주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